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실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So I have looked upon you in the sanctuary, beholding your power and glory.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So I will bless you as long as I live. In your name I will lift up my hands.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지를 때 하오리니 For you have been my help and in the shadow of your wings I will sing for joy.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실 목사님 우리 유희성 목사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가끔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얼굴을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얼굴을 내려놓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 영광의 기쁨 우리 귀한 목사님을 박수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흘 뒤면 새해입니다. 2026년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인데 이런 시기가 되면 반복되는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반복되는 익숙했던 삶에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제가 이 근본적인 질문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하나 발췌해왔습니다. 김영민 교수님이 쓴 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글을 쓰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긴 글인데 그래도 한번 이 본질적인 질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추석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밥을 먹다가 주변 사람을 긴장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음식을 한가득 입에 물고서 소리내어 말해보라. 나는 누구인가? 아마 함께 밥 먹던 사람들이 휴저지를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당신을 쳐다볼 것이다. 정체성을 따지는 질문은 대개 위기 상황에서나 제기되기 때문이다. 추석을 맞아 모여든 친척들은 늘 그러했던 것처럼 당신의 근황에 과도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취직은 했는지, 결혼할 계획은 있는지, 아이는 언제 낳을 것인지, 살은 언제 뺄 것인지 등등. 그런 질문은 집어치워 주시죠라는 시선을 보냈는데 불구하고 친척이 명절을 핑계로 집요하게 당신의 인생에 대해 캐물어 온다면 그들이 평소에 직면하지 않았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 당숙이 너 언제 취직할래? 라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 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당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란다라고 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엄마가 너 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말 거니라고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라고 대답하라. 거기에 대해 얘가 미쳤나라고 말하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라고 대답하라. 아버지가 손주라도 한 명 안겨다오 하거든 후손이란 무엇인가.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런단다라고 하거든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가족끼리 이런 이야기도 못하니라고 하거든 가족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에 관련된 이런 대화들은 신성한 주문이 되어 해묵은 잡기와 같은 오지랖들을 내쫓고 당신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근본적인 저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What's the chief end of man? What's the reason for living? What's the reason to live? 인간의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선정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성경의 모든 내용을 가장 잘 체계화해서 가장 잘 정리해놨다고 이야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것을 이제 유년의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이 초신자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구성해놓은 이 교리 교육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 부르는데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What's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제1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을 해야 된다면, 꽉 짜서 제일 중요한 답 하나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답을 할까요? 인간의 목적은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간의 제1된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익숙하실 겁니다. 많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제1된 목적이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함께 있냐면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게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공감이 되세요? 영광을 돌리는 것과 인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오늘 나의 기쁨과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인생의 계획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에서 인간이 최대의 행복을 누린다고 성경을 가장 잘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질문과 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이 원리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본문의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63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63편의 표제어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표제어에 뭐라고 나와있죠? 다윗의 시 유대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합니다. 이 시는 누가 쓴 시입니까?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어디서 쓴 시라고요? 유대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합니다. 이 광야란 그냥 광야에 놀러간 게 아닙니다. 1절을 제가 성경을 핀 길에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지금 다윗은 마르고 황폐한 땅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을 지나고 있는지 9절의 말씀에 힌트가 나오는데요. 9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지금 다윗의 영혼을 찾아 다윗의 목숨을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쫓고 있고 다윗은 도망하다가 지금 광야에 숨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을 한번 인터뷰한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다윗의 말을 들어본 건 아니라 정확히 다윗이 어떤 대답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말씀을 읽어서 미루어 본다면 아마도 다윗은 이때를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압살롬이 역모를 일으켰을 때,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가 나에겐 가장 힘들었습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본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의 칼끝이 아버지의, 아빠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오늘 내 칼끝도 내 자식, 내 아들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내 자식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냐면 다윗이 이깁니다. 사무엘하 18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구스 사람 병사 하나가 찾아와서 승전보를 알립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뭘 물었을까요? 내 아들 작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 구스 사람이 대답합니다. 다른 모든 병사들이 그러했듯, 다른 모든 적들이 그러했듯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33절은 그 당시에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정말 그 짧은 언어 안에 잘 드러냅니다. 18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병사들 앞에서 승리했다는 승전보를 듣고는 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왕으로서. 그러니 몰래 숨어 들어가 울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 나옵니다. 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무리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아들이라 해도, 부모의 목에 칼끝을 겨누고 있는 아들이라 해도, 그 아이가 아무리 페루나라고 해도 자식을 저버릴 수 없는, 자식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이 아비의 심정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지금 그 내 자식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숨 한 번 제대로 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윗이 지금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면 다윗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다윗은 이런 응답을 했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하실 것을 믿고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반응을 했어야 정상인데, 읽어보면 어떤 면에서 문맥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찰스 펄전 같은 위대한 유명한 설교자는 이 시편 63편 3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경 전체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고백이 이 3절에 담겨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지금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배를 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여기 낫다라는 것은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좋았더라 했을 때 그 좋았더라는 단어의 비교급, good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better입니다. better.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생명이 나는, 아니 하나님 당신의 인자가 나는 내 생명보다 더 좋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보다 하나님 당신의 인자가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이 인자라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야 다윗의 이 고백에 공감이 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뭐 사랑, 인자, 자비, 공의와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love로 번역이 되고요. 뭐 loving kindness, 혹은 아까 저희가 읽었던 그 ESV 성경에서는 steadfast love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다른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한 단어로 포착해내기는 어려운, 그렇게 번역이 어려운 단어라는 겁니다. 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을까요? 이건 당시의 문화가 그 단어 안에 서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실 것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지금 가서 짐승들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어서 늘어놓아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짐승들을 잡아다가 반으로 다 찢어서 쪼개어서 늘어놓습니다. 그러니 그날 저녁에 연기가 자욱해지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연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보면 됩니다. 연기가 자욱해지고 그 다음에 횃불과 같은 것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문화입니다. 약속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이 약속의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 둘이 함께 이 찢어진 고기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 짐승이 찢어져서 죽은 것처럼 우리 또한 찢어져서 죽을 겁니다. 이게 당시에 약속을, 언약을 맺는 문화였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대신 너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해. 내게 순종하며. 이런 약속을 맺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문화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찢어진 고기 사이로 둘이 함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거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홀로 그 찢어진 고기 사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꼭 지킬 거야. 그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수많은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이 담긴 책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너의 피할 바위와 피난처가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네가 지금 어떠한 상황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숨 한 번 쉬기가 어렵고 빛 한 줌이 들어오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은 그냥 말씀하셨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약속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어서라도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언약입니다. 헤세드는 이 언약이 담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 그걸 성경은 헤세드라 그럽니다. 다윗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헤세드를 경험한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어요.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이 한마디에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세상을, 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고 모든 것이 응답받은 것 같은 경험,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다윗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 당신의 인자가, 그 헤세드가 나의 목숨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는 worship,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은 worth란, 가치를 뜻하는 worth라는 단어와 이 상태, 지위를 가리키는 ship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거를 풀어서 말해보자면 이 자리, 가치를 자리매김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더 가치가 있냐면 내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으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이 되면 하나님은 내 목숨보다 하찮은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토록 바라는 사람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인정, 사람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평판,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좋은 직업을 갖는 거, 그래서 많은 재정을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사는 거, 큰 집에 사는 거, 좋은 차를 타는 거, 여러분 그거 다 내가 많이 원하는 것들이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그것들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내 목숨보다 좋은 차를 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것들은 내 목숨보다 하찮은 것들입니다. 자, 그것들이 다 내 목숨보다 하찮은 게 되면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더 소중한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 땅의 어떤 것들보다, 내 목숨보다 하찮은 것들보다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63편 3절을 떠올리면 생각이 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 부임하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제가 1년에 한 두 번씩은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습니다. 캄보디아에 교회에 이렇게 많은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저녁에 이렇게 그룹그룹 흩어졌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을 초빙을 해서 제가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에서 희망학교라는 학교를 이 설립해서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이세요.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뭐 이런 겁니다. 어려서 유년 시절이 너무 가난했고 그래서 학교를 갈 수 있는 재정적 상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고등학생 그 16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하셨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 인생을 사용해 주신다면 제가 저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제 삶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신학교에 들어가셨고,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뭐 오지의 강원도 산골에 저기 섬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이런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6살 된 첫째 아들을 데리고 함께 이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러 가시게 된 겁니다. 프놈펜에 갔는데 캄보디아의 수도죠. 원달러 하면서 국어를 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니까 마치 어렸을 때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한 달에 20불씩 주고 렌트를 해서 장소 하나를 빌렸는데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가, 그 장소가 희망학교가 된 겁니다. 지금은 수백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그 선교사님이세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왜 저와 같은 사람을 쓰셔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답을 해주신답니다. 얘야, 네가 그 아이들의 마음 가장 잘 알지 않겠니?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선교지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루는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이름이 요한입니다. 근데 밤 10시가 지났는데 아이가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아이를 찾아서 동네를 다 헤집고 돌아다녔는데 끝까지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10시에 경찰로부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멍석에 돌돌 말려 사체가 되어 절에서 발견됐답니다. 아마도 한국인들을 싫어하는 현지 사람들의 소행일 거라고 범인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에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한 15년 전부터는 파킨슨병이 왔습니다. 선교사님께. 예전에는 90분 축구를 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을 더듬으면서 하십니다. 그런 상황을 지나고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같은 인생을 절망뿐이었던 저와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니 내 인생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이름이 희망학교입니다. 되게 투박하게 간증을 하셨어요. 뭐 이렇게 잘 짜여진 설교하듯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두서도 없이 뭐 이 얘기도 하셨다고 저 얘기도 하셨다가 그러다가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막 늘어 한 30분 정도 늘어놓으셨는데 그 중에 반복됐던 이하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고백의 진정성과 무게감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게 선교지에서 아들을 잃고 파킨슨병을, 불치병을 앓게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성령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막 미소를 만면에 띄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하면서요. 이 고백을 듣는데 시편 63편의 3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는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 당신이 내 생명보다 더 좋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한 2주 전쯤에 본문을 확정하고는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시편 63편 3절에서 진도가 나가질 않는 겁니다. 대체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는지. 다윗은 그 숨도 쉬어지지 않을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건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모여 서로 질문을 주고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을 드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자녀를 드릴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 자식을, 자녀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 물론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겠지만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그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을 받았는데 얼마나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딱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풀려야 말씀을 전하겠는데 그렇잖아요? 설교자한테 제일 어려운 건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라서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 압니다. 청중들이 너도 모르는 얘기 하고 있구나, 나도 모르는 얘기 듣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1번 바친다, 2번 못 바친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목사입니다. 목사. 못 바친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바치겠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숨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숨 걸고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 생명보다, 내 가족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선교사님은 그 일을 억지로 하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하시는데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63편 5절, 7절, 11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을 얼마나 즐겁게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사님 정말 기쁨이 넘쳐나고 계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성령님이 나는 너무 좋다고, 좋다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쁨이 넘쳐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더 좋다고 하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높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 거기서 나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거, 이것들이 함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만드셔서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 이 얘기 하도 많이 하고 다니셔서 한번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만드신 예화인데요, 제가 한번 각색을 해서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아내 꽃을 좋아합니다. 꽃을 좋아해서 이렇게 기념일이 되면 종종 꽃을 사갑니다. 이렇게 뭐 결혼기념일, 그리고 생일 때도 꽃을 사가고요, 싸웠을 때도 꽃을 사갑니다. 보통 싸우고 나면 돌아보면 다 제 잘못이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사갑니다. 수국을 이렇게, 예를 들어 결혼기념일인 겁니다. 수국을 제가, 저희 아내 수국을 좋아하거든요. 수국을 이만큼 한 다발 사갖고는 집에 들어간 겁니다. 집에 들어갈 때 아내를 놀래켜주고 싶어서 꽃을 이렇게 등에다 감추고는 이렇게 배를 누릅니다. 배를 눌렀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아내가 저를 봅니다. 아니 왜 배를 눌렀어? 라고 묻는 거죠. 제가 이렇게 꽃을 탁 들이미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꽃이야? 라고 묻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It's my duty. I've read a book. The book said, husband does it. 여러분, 의무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의무는 좋은 건데, 의무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왜 웃으세요? 다시 rewind 해보겠습니다. 다시 원래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꽃을 삽니다. 수국을 사서 저희 아내한테 갑니다. Ring the bell. 벨을 누릅니다. 저희 아내가 막 내려옵니다. 그럼 제가 이걸 딱 보여줍니다. 저희 아내가 놀라서 묻습니다. What is good to such an expense? 그럼 저는 이야기합니다. I couldn't help myself. 나는 당신을 위해 이 꽃을 사는 일이 나에겐 너무 기쁜 일이야. 오늘 밤은 내가 좋은 식당을 예약해놨어. 당신과 함께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오늘 밤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게 나한테는 가장 행복한 일이거든. 닭살이 다 돋네요. 이렇게 평소에 하지 않던 얘기 하려니까.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그분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도 그러고 사나 봅니다. 한국 사람은 안 그러는데. 그럼 제가 이거 나의 의무야라고 하는 순간 저희 아내는 존중받는다고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당신에게 사오는 게 나에겐 너무 기쁜 일이야 라고 하면 저희 아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러고 얘기하겠습니까? You're so selfish. 너는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일 수가 있어? 이럴까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로 인하여 기뻐하고 제 아내 때문에 만족한다고 이야기할 때 제 아내는 거기서 영광을 받습니다. 제가 제 아내 때문에 난 당신 때문에 너무 기뻐 라고 이야기할 때 제 아내는 거기서 보물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광을 받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 아는 것은 지성의 행복이요, 그 영광을 사랑하는 것은 의지의 행복이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영혼 전체의 행복이다. 천지창조의 목적이란 논문의 결론 부분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를 받아서 평생 이것을 주석하고 해석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탁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보물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주안의 한몸된 지체 여러분, 오늘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저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아이에게 이런 얘기 하실 겁니까? 얘야, 내가 죽어가지만 너는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해. 여러분, 죽기 전에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얘야, 많이 웃고 잘 먹고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렴.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가 가장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아이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최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물론 우리 아이들이 늘 행복하게 좋은 복을 누리면서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젖지 않고 가는 인생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에는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한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난 당신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없더라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아이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는 세상이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절대로 이런 아이들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가르치실 겁니까?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저희에게 말하지 않고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원래 애들은 눈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귀로 듣고 배웁니다. 말하지 않고 질문할 겁니다. 엄마, 아빠, 예수님 믿는 건 뭐가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말없이 질문할 때 여러분은 말하지 않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얘야,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을 나의 보물로 여기는 일이고 그분이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일이고 그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그 일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란다. 여러분의 인생에 삶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평생에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이런 고백을 드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아이들,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의 평생이 하나님 당신의 자비를, 사랑을 나의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그 안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